마태복음 10장 24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골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치러야 할 기회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만사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자는 것이죠. 그 길에는 결코 환영만 있는 것도 아니요, 칭찬만 있는 것도 아니요, 보상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도의 길에서 치러야 할 기회 비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제자에게는 선생이 닮아가야 할 존재요, 따라가야 할 존재요,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상전과 같이 되면 족한 일이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 같은 제자가 되면 족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승이 욕을 얻어먹으면 제자도 욕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 마귀의 왕이다, 사탄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 비슷한 소리라도 안 듣겠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를 따르겠다는 우리는 그런 고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2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요거도 먹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고난 받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듯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오게 되면 마음속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위협과 협박의 강도가 강해지면 우리는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래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에 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먼저 지는 겁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먼저 굴복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감추인 것, 숨긴 것, 거짓 안 드러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드러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 오기 때문에 뭐 감추고 이런 것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사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뭐 뻔히 알고도 속을 때가 있고 또 모르고 속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그걸 견딥니까? 그 아이가 언제는 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재구실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뭐 살면서 이렇게 속고 삽니까? 그러나 또 솔직히 우리는 안 속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속이지 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이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속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해도 괜찮을 이유가,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 다 아시는 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날 그런 때가 온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도 속아요. 속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한 것도 다 그냥 집 위에서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못할 짓을 합니까? 거짓으로 속입니까? 가장 당당해야 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데, 아니 영생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다고 일러주는데 뭐가 그렇게 겁날 게 있냐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진실되어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우리를 이렇게 쪼개겠죠. 몸은 뭐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항상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 안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꾸 무슨 겁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그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걸 눈치채야 되고 그걸 알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겁주는 이유가 겁을 먹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 안에 겁이 없으면 어른들한테 뭐 겁줍니까, 아이들이? 뭐 싸울 때 보잖아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냥 뭐 눈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시선이 맑아요. 그러나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대로 힘을 주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눈에 무슨 뭐 이런 걸로 사람의 기선을 꺾어 놓겠다고 그렇게 설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바라보면 본인이 오히려 제풀에 꺾이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겁을 안 먹지? 겁을 주는데? 오늘도 겁먹지 않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 지지,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기고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가리배 밖에 나온 사람 많습니다. 아,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죽여봐야 내 몸뚱이밖에 더 죽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조직폭력배가 싸워도 그 정도 간은 커야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일을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에 맞설 때 그렇게 위축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다 줘도 우리를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다 가져라. 싫다. 니나 가져라. 그런 뭐 무슨 배짱이라도 있어야 세상을 살지. 그거 없으면 겁이 나서 어떻게 살아요? 야, 저 목사 저렇게 큰 소리 쳐도 뭐 칼이나 들어오면 금방 겁낼 텐데 몸은 두렵겠죠. 우리는 두려움이란 그런 겁은 본능적인 이런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걸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 현장에서 어떤 때는 애들이 부모를 더 두렵지 않게 위로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빠를 위로해서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빠. 애들도 열 몇 살 먹는 애들도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순교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체질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뭐 조금만 겁을 주면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좀 불려놓으면 또 겁을 먹고 무슨 뭐 4인 5인 거리두기만 하라면 또 겁을 먹고 우리가 겁먹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겁먹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러는 거지. 우리는 뭐 회중이 하나 없이 뭐 마이크만 보고 테레비만 보고 무슨 카메라만 보고도 얼마인지 설교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세상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겁을 먹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래 두렵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겁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9절 이하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두 마리야. 떨어져도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야, 니네들이 참새만도 못하냐? 들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만도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하면 또 이렇게 해석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간은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겠습니까? 우린 또 누구를 다 알겠어요? 인간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 모르고. 그거 다 모르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다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죠. 그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이죠. 그를 이렇게 설명,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게 신문 과정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지 바울도 좀 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겁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겁먹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고문 받는 거 내지는 여기서 신문 받는 거 약과야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거야. 로마에까지 가야 돼. 황제 앞에서도 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겁먹지 마.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아 이건 지나가는 거구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하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 사람 압니다라고 고백해 주실 것이고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그까지 그 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대로 사는 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돼요. 사람들은 그저 남 보는 데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있건 없건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고 더욱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고난받는 게 두렵지 않다. 내지는 고난받는 것들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인간들 앞에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받지 못해서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형제들아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들한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이거 자꾸 읽어야 돼요. 11장 24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머 이게 예수 믿고 걸어간 바울의 길이란 말이에요. 저봐, 저와 여러분이 뭐 태장을 맞았습니까? 뭐 무슨 우리가 매를 뭐 40에 가만매가 아니라 단 네 대라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여행을 하다가 뭐 강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까? 바다 유라굴로 광풍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까? 뭐 무슨 우리가 대단한 고난을 겪었고 위험을 겪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해줘서 걱정 안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이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참 이거 비윤리적 그야말로 이 뭐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만한 말이지만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스는 어떤 평화이며 오늘 이렇게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어떤 화평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은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그냥 적당히 섞여 사는 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실로 화평을 주러 오셨고 참된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 아닌 것들에게 구걸해서 우리가 화평을 마치 누리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화평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영국의 챔블레인 내각이 적당히 화평하다가 결국 히틀러 정권에게 어떤 꼴을 당하고 마합니까? 역사는 적당히 화평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확연하게 둘로 나누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는 오늘 불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불화란 나누어 놓는다,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49절 이렇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말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진리가 그들에게도 전파될 때 화평케 되는 참된 화평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하는 일은 끊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걸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니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희생할 수는 없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짜 화평에 우리가 적당히 안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원수가 된다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최선의 원수는 최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의 원수는 차선이란 말이에요. 그 차선 때문에 우리는 최선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지구와 지선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차선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과감히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또 내 목숨이 중요해서 또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잃어야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 발견하게 된다,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숨에 이끌려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바보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 목숨을 너무 애지중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과 통로로서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으면 이거야 뭐 이게 목적이 돼도 좋지만 이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어느 날 숨 딱 끊어지면 그냥 화장터 가서 그냥 한 줌 재로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아무리 튼튼하게 무슨 뭐 근육을 만들어도 그건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걸 쓸고 닦고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한테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있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지낼만 한 게 우리가 하지만은 여기 너무 온 성경을 쓰게 되면 이것도 원수가 된다. 이것도 원수 그 덩어리예요. 우리가 부모 사랑하죠. 자식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통과가 뭐예요? 마지막에. 이삭을 그걸 뭐 하나 줘놓고는 언제 줄 때는 언제 그걸 또 내놓으라 그럽니까? 그 단 하나 있는 외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빨리 안 버리면 그 평생 씨름이에요. 평생 원수예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상이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상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이 될 것이다. 가짜 선지자, 그 거짓 무슨 뭐 사건 목자 말고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서서 전하니까 뭐 더 받고 여러분들 앉아서 들으니까 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동일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그걸 전할 때 또 동일한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면 족합니다. 저녁 때까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는 불신의 증거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그거 말고 없어요.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대로 무섭습니다. 사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 풍랑 너머에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자기가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죽여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